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을 살펴보기 전에 신명기 26장이 신명기 전체 책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모압 땅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책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다시 재해설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세 가지의 설교가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한 5, 6절까지는 서론의 말씀이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 첫 번째 설교가 4장 43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오늘 신명기 26장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니까 거의 신명기 전체 본문의 한 80%를 두 번째 설교에 할애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먼저 시내산 아래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해설하면서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다시 또 각색도 해주고 다시 또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율법의 중요성과 실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 끝나고 나면 27장부터 마지막 또뒤 이야기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서 앞에 설명했던 26장까지 설명했던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잘못 지키면 너희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유명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본문의 말씀들이 27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구조의 논리적 구조에서 두 번째 설교의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26장은 두 번째 설교의 제일 마지막 장으로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26장에서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주제들이 다루어질까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26장인데, 26장에서는 흥미롭게도 예배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부분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뤘을까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예배와 예물을 다루었던 그 분명한 어떤 그들 상황에서 역사적 의미를 생각을 해 본다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삶에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은 어떤 뭐 모래바람이나 아니면은 기온의 높낮이나 뭐 그런 어떤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이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기간은 그들에게 무균의 공간이었고 그들은 힘들고 외롭고 그런 결핍이라는 그런 공간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요롭고 또한 선진 농경 문명들이 이미 갖추고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영적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알의 우상숭배, 바알의 사치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판치는 어떤 가난적인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만연해 있었던 사회적 불의가 그들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싸워야 했던 공간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고, 누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며, 그들은 과연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인가? 그 어떤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확인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마지막 해설로서 예배라는 주제를 다루고 예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기서 만물은 첫열매라는 뜻입니다. 첫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바쳐라. 이제 그렇게 1, 2절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열매를 봉헌할 것에 대한 본문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 만물은 첫 열매라는 뜻인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나게 되었던 어떤 곡식이나 채소들은 어떤 서로 추수되는 그런 계절이 달랐습니다. 1월에는 보리가 추수가 됐고요. 3월에는 밀이 추수가 됐고 7월에는 포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지중해 과일들이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수가 될 때마다 그들은 첫 열매를 지정된 곳에서 중앙성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방마다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가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바로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왜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느냐? 그 드림의 행위에 담겨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5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첫열매 예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드리는 행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제사장들은 잘 설명을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누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고 되새김질 하라고 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다고 이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의 의미라는 것은 모세가 말하는 예물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지배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결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행동을 그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예물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본문은 사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원리로 중요합니다. 헌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나라의 교인들보다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질이나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드리면서도 동시에 많은 병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드리는 어떤 헌신된 행위나 많은 물질의 양 때문에 자기 의에 취하기도 합니다.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또 자신의 드림의 행위 때문에 나중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해주지 않지? 어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삶 때문에 어떤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자기의나 자기 연민의 잘못된 결과적 모습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와 예물드림의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복음 사건에 기초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행위로서 우리가 모든 헌금과 헌신을 드린다는 토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대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에 빠지는 오류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에 대한 규정인데 셋째 해에 3년 주기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단지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 이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스토리가 있습니다.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복을 내리소서.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드렸는데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은 율법의 레위인과 손님들과 나그네와 고아들에게 바치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내가 이 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의 내용들을 우리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것을 기원하는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의 중요한 정신과 가치를 헌금을 사용하면서 실천했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들여보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실천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그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아끼는 바로 생명을 아끼고 가나안 땅의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있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더 압축해서 두 단어로 표현하면 공평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거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해서 그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헌금을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 헌금을 사용할 때 바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약자들을 돌보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구원하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을 내는 것은 헌금을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실현되고 구원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헌신을 하는 목적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는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십일조를 내는 것은 세금 납부를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터져나오는 감격에 대한 기꺼이 드리는 자원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냈던 헌금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주 민감하게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대하고 많이 참여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철저히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릴 것이냐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드림과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예배와 예물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예물과 예물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의 목적과 어떤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